제가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 한국에서 사역했던 교회가 의료 선교를 하는 교회였습니다. 장로님들이 다 의사이셨고 그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국내 의료 선교 또 해외 의료 선교를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때 의료 선교를 인솔하면서 특별히 국내 의료 선교를 다니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가 한 15년 정도 지났습니다. 15년 전이기 때문에 그때 제가 이렇게 시골 지역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하면서 느낀 것은 그 지역마다 종합병원 같은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진료를 못 받으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깝고 그리고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던 것이 있었습니다. 도와주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도와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과의 관계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더 공손하고 겸손하게 대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그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상처받지 않고 그래서 도와줄 때도 돈이 있더라도 물질이 있더라도 도와줄 때더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섬긴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에는 더 그렇습니다. 너만 아프냐? 나도 아프다라고 하면서 생존 경쟁이 더 우선시되는 사회 속에서 남을 섬긴다라는 것은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는 강한 자들에게는 정말 강하신 분이었고요. 그리고 약한 자들에게는 한없이 약한 분이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사역을 할때 교회 근처에 또 이렇게 연약하신 분들을 뵈면 그렇게 고개를 많이 숙이시고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사역하셨던 것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강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일 텐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예전 그 담임 목사님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부터는 양과 염소의 비유, 마지막 비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아주 선명하고 또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각자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그렇게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본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자가 오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최후 심판하실 때한 무리는 오른쪽에, 한 무리는 왼쪽에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한 사람은 오른쪽에 갈 것이고 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못한 사람은 왼편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자칫 잘못 생각하면요,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오늘 본문을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이 본문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이 25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행위를 조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삶으로 증명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과 염소는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합니다. 그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 양과 염소를 함께 우리에 넣었다가 밤에는 양과 염소를 따로 재우기 위해서 구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자는 분명히 그 양과 염소를 잘 구분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아니면 가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볼 때는 다 비슷하게 보여요.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차이가 없이 보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나누시겠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는 그 사람을 오른쪽에, 가짜 그리스도인은 왼쪽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전도하실 때 사형리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형리의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뭔지 기억하세요? 오늘 당신이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어떤 지적인 동의만을 통해서 되는 것으로 호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마치 과거에 우리가 한 시점에 드린 그 고백을 통해서 그때 구원의 문제가 끝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신자가 되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을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믿는다고 고백하고 천국 행 티켓을 우리가 땄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지금 한국 교회에 지금 이런 모습들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모습을 보십시오. 진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모습을 저는 이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작은 자들을 향한 제자들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 본문처럼 신랄하게 지적한 본문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얼마나 떳떳한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기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기준이 될까요? 왜 그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한번 34절 말씀 한번 볼까요? 34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너희들이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그때 돌아보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37절부터 39절까지는 이제 의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런데 언제 내가 주님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고 주님께서 고통받으실 때 내가 언제 내가 주님을 그렇게 돌보았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도와드렸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의인들이 대답할 때 예수님께서 40절 말씀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1절부터는 이제 왼쪽의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기준은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작은 자 중에서도 더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지극히 큰 사람들한테는 정말 잘합니다. 중요한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위치가 높은 사람들에게는요 잘합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든지 잘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절대로 잘 못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작은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거기다가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항상 저 높이 계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리고 전능하시고 우리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는 그런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우리는 익숙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려움에 처한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 그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 그 고난 당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현존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결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만 해도 그래요. 그냥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신학교를 갔어요. 정말 제가 생각해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제가 큰 것을 해드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많은 봉사를 합니다. 뿌듯하시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잘 섬기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정반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네가 어떻게 대하고 있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일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여러분 소소한 그런 작은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런 지극히 작은 자들을 내가 어떻게 대했느냐.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셔서 분명히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전에 나오는 비유가,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인데요, 그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 같은 취지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달란트를 받았어요. 많게 받든 적게 받든 우리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남긴 것을 가지고 분명히 결산할 때가 온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했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을 땅에 심어 두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당연히 구원받겠거니 심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우리가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마지막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메시지가,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마지막 이 가르침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말로만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사람, 그 달란트를 받은 대로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남긴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나의 재능, 나의 능력, 나의 소유, 어떤 물질,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산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형상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맡겨주셨어요. 다섯 달란트 맡긴 사람에게는요, 다섯 달란트를 남길 것을 우리 주님이 요청하시는 거예요. 두 달란트 맡긴 사람에게는요, 예수님께서 두 달란트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한 달란트 맡긴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요구하십니다. 그 정도로만 살아가면 돼요. 여러분, 그 정도만 우리가 남기면 돼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섯 달란트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칭찬해 주세요. 적게 받았으면요, 적게 남기면 돼요. 나에게 재능이 별로 없으면 그만큼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어가면서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구원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린 나이에 목회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이 운명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호수만 뽑으면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과 같은 그런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순간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옛날에 땄던 어떤 석 박사 학위, 어떤 졸업장을 가져오라고 하는 분이 계실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별하는 날 유일하게 들고 갈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 같이 우리의 관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대했는가,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그것을 보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했는가에 따라서 평가받는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야, 너 공부 얼만큼 했냐? 야, 너 돈 얼만큼 모았냐? 너 얼마나 인생을 즐기면서 살았냐? 예수님께서 그거 물어보실까요? 예수님은 전혀 그거 관심 없으세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100% 믿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야, 너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행동했느냐? 너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돌보았느냐? 우리 주님이 그거 물어보시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믿는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가? 저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에 은사가 없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으셨죠. 그런데 그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예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은 문제가 있지만 그런데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열심히 그냥 의자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나오지 않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것을 밤낮 공부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여러분 밤낮 잘못된 것을 암기하고 있으면 절대로 성적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계세요. 얘들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러면서 내가 이 문제를 냈고 내가 이것을 검사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 대해주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들을 섬겨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바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관계를 잘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욕심, 또 우리의 분주함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살고 싶어요. 우리가 그렇게 잘 돕고 싶어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욕심이 많아요. 그리고 내가 너무 바빠요. 그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가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41절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이 그런 개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속옷을 가지고 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속옷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너의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더 주라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 시간을 더 내어주라는 거예요. 시간을 더 내어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섬김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물질과 우리의 시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물질과 시간이 내 것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거듭나니까 물질과 시간에 대해서 내가 가진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물질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가진 시간이 내 것이 아니구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관점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점심을 먹고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요, 마침 목사님들이 다 출타하셔가지고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날씨도 춥고 밥도 먹고 그러는데 달달한 커피가 생각이 나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봉지 커피도 없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근처에 있는 스타벅스를 갔습니다. 스타벅스를 가서 드라이브 트루로 이제 거기서 차를 대기하고 서고 있는데 차가 참 좀 많이 서 있었습니다. 추워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기하면서 커피를 주문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10분 정도 기다려서 커피를 시키고 기다리는데 제 차례가 되어서 이제 커피를 픽업하려고 하는데, 계산하려고 하는데 그 스타벅스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앞차에 있는 사람이 너 커피값 지불했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에 있는 분을 그냥 그 사이드 미러로 그분의 얼굴을 보았는데 제가 뭐 잘못한 것도 없었고, 그리고 동양 사람이기는 한데 교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를 위해서 커피값을 내고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괜히 마음이 불편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면서 한참 생각을 했어요. 야, 왜 내 커피값을 그분이 내주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 내 차가 너무나 후져 보이더라고요. 너무 오래된 차고 내 차를 보니까 불쌍해 보였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아내가 제가 이렇게 주문을 할 때 제 소리가 너무 크대요. 그 직원이 다 알아듣는데 그냥 제가 영어로 할 때 더 크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막 큰 소리로 얘기를 하는 것을 아마도 그 앞에서 다 들었을 것 같아요. 또 그날따라 어저께 또 갑자기 막 이것저것 첨가해서 먹고 싶어가지고 시럽도 넣고 막 에스프레소 샷도 추가하고 막 소이 밀크도 막 추가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막 이게 영어가 막 버벅버벅 되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저를 불쌍하게 보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불편했어요. 내가 이렇게 불쌍하게 보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때 감사한 마음이 밀려오더라고요. 야, 저분이요, 그분이 제가 감사 인사도 못했거든요. 그냥 그분은 커피값을 내고 그냥 바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커피값을 내려고 했을 때 그분은 보이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감사 인사를 받을 마음도 없었어요. 그분은 어떤 보상을 바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작은 자처럼 보이니까 그냥 호의를 베푸셨던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진짜 교인이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 저에게 그런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교회 앞에 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귀한 마음으로 섬겨주신 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저분이 꼭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아주 작은 섬김과 그런 행동이지만 그것이 저한테는 참 따뜻한 그런 마음으로, 달달한 커피처럼 그렇게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진 것 같아서 어저께 참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가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모든 것 다 접고 그냥 우리가 노숙자들 이렇게 섬기고 힘들어하는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돕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일들만 해야 될까?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서, 소소한 일상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작은 자들, 그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네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힘든 사람들, 아프고 소외된 사람들,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순원들 중에서 조금 소외받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무시당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일터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의미를 두지 않고 지나치는 수많은 작은 자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우리 주님이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훈련이 개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제자훈련을 받으시는 훈련생들하고 저는 수요일마다 이렇게 같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큐티 검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께서 큐티를 설교 요약 노트를 내셨는데 거기 이렇게 쓰신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2주 전에 하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 설교를 듣고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적극적으로 찾아보겠다. 아, 그 말씀이 이분에게 이렇게 부딪혀와서 그런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계신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가보면 블랙 마운틴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다고 합니다. 이 동네를 배경으로 CGN TV에서 이 다큐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블랙 마운틴이라고 하는 이 마을은 한국에 선교하셨던 선교사님들이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저는 서부에 있을 때 이 다큐를 봤는데 그때 꼭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동부에 있을 때 꼭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이 영상을 보고 또 이 영상에 등장하시는 그 선교사님의 후손이신 제임스 린튼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셨던 적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의 말씀 중에서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제임스 린튼 선교사님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까지 4대째 한국 선교에 헌신하신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제임스 린튼 선교사님은 지금 북한 선교를 하시는 분이신데 한국어에 정말 능통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마다 대신 미안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4대째 누리지도 못하고 이 4대째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한국을 위해서 헌신하신 것을 보면 제가 더 미안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임스 린튼 선교사님이 자신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미안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손주들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주들이 없고 하나님은 아들, 딸만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형제, 자매를 돕는데 왜 미안하십니까? 당신은 나의 형제, 자매입니다. 한국은 나의 형제, 자매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니까 우리는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선교가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국경과 민족을 초월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만나는 분들,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우리의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물질의 그 욕심과 나의 그 시간에 대한 그런 분주함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보일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내가 약자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강한 사람들에게만 어떻게든지 잘 보이려고 하고 그들에게만 내가 그렇게 열심으로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집 울타리를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기도한다고 하는데 좀 울타리를 벗어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 자녀에 대한 기도 외에는 못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지극히 작은 자들이 포함되어야 돼요. 울타리를 넘어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보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그들을 위해서 먼저 울타리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기도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 자녀에 대한 기도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 거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요 하나님이 내 기도는 다 들어주세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관점도 좀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작은 자들을 향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오늘도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꾸만 끼리끼리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소외된 사람들 찾아가 보세요. 어려워하는 사람들, 마음이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냥 내가 여러분 등이라도 한번 두들겨줘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등이라도 한번 두들겨주시면 그것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아닐까요?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한번 이 말씀을 실천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진짜 크리스찬이다 하면서 우리를 심판의 날에 예수님의 오른편에 그 양의 무리에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주일만 이렇게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소소한 일상 속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들을 예수님으로 보고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겨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